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에리히 프롬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의 1956년도 작은 책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의 책으로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그의 관점을 읽으면서 우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한 큽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글을 통해서 배울 점도 참 많습니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 그 서론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잘 썼다, 적절하게 표현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프롬에 의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태도는 첫째, 사랑하기를 고민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고민하는 우리들입니다. 곧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주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문제가 기능이 아닌 대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지,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falling in love,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과 standing in love,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서로 혼돈하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alling in love를 하기를 원하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참 적절하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6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 이 세대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자북 그 회사 리디북스에 검색을 했더니 그 책을 3,600원에 팔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책을 전자책으로 구입하셔서 컴퓨터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그 문제를 이 작가의 견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상당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이지만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별로 발전은 없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논리를 따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분을 어떻게 더욱 사랑할 수 있을지 비교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 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때는 삐친 아이처럼 하나님에게 토라져 있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와 기도,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전한 같은 사도입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 감사를 앞세우는 기도이고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에 참으로 적절한 마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믿음 생활의 안목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지난 3시간 동안 복음적인 종교개혁의 주제로 묵상을 해왔던 골로새서 말씀이고요. 그 보지 않았던 마지막 4장에 포함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1장과 2장에 걸쳐 그들이 받은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되짚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었던 3장에서는 그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주신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어떤 생활을 뜻하는지 깊이 있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3장과 4장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는 하루하루 생활에 대한 말씀의 연속으로 4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 몇 가지와 문안 그리고 작별 인사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그 권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오늘 본문 2절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주간 묵상을 이어왔던 골로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로 보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은 3장 1절에서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1장과 2장에서 설명하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지가 바로 3, 4장의 주제입니다. 그 단락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락을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3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 본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 그 너머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제나 주목하라고, 위의 것을 주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의 다섯 감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삶을 체험합니다. 일어난 일을 다섯 감각으로 느끼고 느낀 것의 뜻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프로세싱을 합니다. 인간의 일관적인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상의 체험을 지상의 관점으로 보는 행동을 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 또는 개역개정에서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다, 계속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인데 그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 라는 말씀하셨을 때 대기시켜라 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항상 힘쓰다 계속하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대기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준비해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행동이 대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1차적인 뜻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일을 위해서 전심을 쏟는다, 어떤 일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완전히 그쪽으로 몰두한다 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지속하라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항상 기도를 하고 기도에 전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일을 감사드림과 더불어서 행하라고 그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쳐보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부분이라면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도 그 일 속에는, 그 일과 관련된 것의 속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실 때 그것은 언제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북가주는 이전에 없었던 규모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또 재산피해, 또 공기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공기가 제일 안 좋은 곳, 그 순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지난 며칠 사이에. 지난 금요일이 제일 나빴죠. 그런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특히 산불을 통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가족이 지금 행방불명, 그러니까 위치가 추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은 그 피해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즉각 오해를 살 수 있고요, 또 더 큰 아픔을 끼치게 되는 아픔을 끼치게 될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죽음과 피해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과 슬퍼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큰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이전보다 더욱 더 잘 알게 됩니다. 나의 삶에 그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이지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상사 속에서 은혜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더없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내가 그동안 받아 누려온 은혜를 더욱더 실감하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앞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그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1도 더한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어두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우리의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비로소 눈을 떼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비로소 나에 대해 관심을 떼고 하나님께 관심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겪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바르고 유일한 틀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면 틀이 마련이 되고요. 그 기반이 마련이 되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의 자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씩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설득이 되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가 행한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앞세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둘째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십니다. 같은 본문 2절, 우리가 2절을 읽은 지 좀 됐으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가 굉장히 많죠 이 안에. 감사함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중에 깨어있으라 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새벽 기도를 드리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새벽 기도 다 귀합니다. 우리 귀한 도구들인데 구태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리적인 잠을 의미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의식하고 경계한다라는 의미로 이 깨어있다라는 단어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깨어있으라, 의식하고 경계하라 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 미국 이름 그레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렉 하면 되게 친근감 있잖아요. 그레고리의 어원을 찾아보면 바로 이 단어예요. 의식하고 경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참 귀한 이름이에요. 그레고리. 뜻밖의 단어가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될 만큼 서구사회에서 이 단어의 의미, 오늘 본문의 그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귀하게 여겨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신약성경으로 이 표현이 사용된 본문들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경계한다. 무엇을 의식하고 경계하는 것인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청교도 사역자 존 오웬의 글을 제가 인용했었죠. 이런 글이었습니다. 죄는 가장 조용하게 보일 때 활동하고 있고 가만히 있을 때 보통 그 수심이 깊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얕잡아보고 나는 그런 경지는 넘었어, 나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경계해야 하고 언제나 그 점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나를 유혹하려는 사탄의 활동에 대해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입니다. 첫째 것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깨어 있다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깨어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소망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레고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다. 영적 나태함. 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영적 나태함의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곧 오실 주님.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무엇을 하고 계시냐? 천국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그곳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세상과 온 우주의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보좌입니다. 왕의 자리이고 왕 위예요. 주님의 통치는 온 세상 온 우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모든 일에 대해서 죄 많은 우리가,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 시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제사장 사역을, 중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앉아 계시면서 장차 승리의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회복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왕,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장차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Absolutely.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깊숙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깨어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깨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자가 이루어지면서 전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결과적으로 죄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신이 불편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또는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삶에 대해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해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에도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일들,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깨어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절에서 건져주십니다. 낙담과 좌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사도들이 그 복음 전파자들이 계속 그 전도자의 사명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도 전도의 사명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나타낸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예고를 하시면서 그 상당 부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에는 많은 상징적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곳이, 거룩한 장소가 구분이 되고요. 또 성전이라는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잡한 속죄 제사, 죄를 씻는 제사와 그것에 따른 절차와 방법들입니다. 제사장의 사역들. 그 어느 하나도 상징적이지 않은 모습이 없을 만큼,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상징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림 이후의 시대에서 신구약 성경을 말씀으로 받드는 우리들이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상징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예고하신 말씀이다 라고 확실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 말씀에서 구주 예수에 대해 한때 감추어졌던 진리를 신약 말씀에서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지만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았던 말씀들, 일부를 덮고 계셨던 말씀들을 이제 주님께서 몸소 오셔서 이 땅에서 펼쳐주십니다. 한때 상징이었던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이죠. 예,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증거하시기 시작하신 구주 예수의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사도로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실하고 또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만을 보면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쭉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바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참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성도들이 복음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짓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참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모습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바울이 정말 수년간 땀과 눈물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세워진 여러 교회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바울이 정말 피땀 흘려서 전파했던 복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뭐하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해서 눈물을 쏟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복음에서 눈을 떼고 귀를 솔깃하게 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앞으로 수고해서 뭐하나? 다른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신약시대에서도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한 사람들은 다수였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거하려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 소수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다가 그만 믿어버린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믿다가 그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자신의 삶 전체로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마치 전체인 양 스스로도 속이고 타인들을 속이면서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해오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그건 언제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수고를 해왔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휘청거리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 낙담하는 바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면 실망도 적었겠죠. 하지만 정말 올인하고 모든 것을 걸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해왔던 바울에게 이것은 낙담에 이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울은 다시 눈을 감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 얻은 상한 감정들을 뒤로합니다. 보이는 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 제자들, 그들마저도 십자가를 향하셨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11명 그들 속에 심어진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11명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나아가 바울의 회심과 그의 구원, 그의 훈련과 부르심으로 연결되면서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내가 로마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 퍼스펙티브를, 이 삶의 관점을 새롭게 얻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좌절시킬 수 있었던 바울, 하지만 그가 사람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에서 눈을 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주목하면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감사를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 속에서 바울은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해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아직도 그를 사도로 받들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을 남깁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들도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통될 수 있도록 전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11월 막바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인 된 삶의 안목과 삶의 목적과 삶의 소망은 오늘 안녕합니까?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예배와 말씀 묵상을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쟁취하지 못한 이 세상의 보물에 대한 실망, 반복되는 삶과 매일 보는 사람에 대한 권태, 불과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떼고 나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내가 아닌 주님, 나의 행동이 아닌 그분의 행동, 그분을 위한 나의 무엇이 아닌 나를 위한 그분의 행적들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접고 지금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돌립시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삶에 대해 오직 감사드려야 마땅한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던 믿음의 브레이크스루, 믿음의 반전은 언제나 이와 같은 감사 기도에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안에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부족한 모습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는지, 감사 기도라는 그 한 가지가 담고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했는지를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주님께서 주신 많은 혜택과 소망에 대해 깨어있고 그 영혼이 깨어남과 동시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 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감정들을 저희가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감사할 내용들을 주님께 아뢸 때 가라앉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상승하여서 주님께 더 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